열두혈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상 같은 문제와 형편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런 형편이 문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 장수가 나타나서 싸움을 하는데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고 골짜기 건너편에 진지를 다 구축하고 진을 치고 머물러서 소속으로 40일 동안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올려보내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 그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그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문제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대편 진을 치고 있는 군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이 점점 더 크게 엄습해 오는데 감당이 안 되지요. 왜 두려워해야 되지요? 왜 무서워해야 되죠? 왜 벌벌 떨고 있어야 되죠? 한 사람만 올려보내면 된다는데 그 한 사람,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만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뭐 피 흘릴 이유도 없는 거죠. 한 사람이 가서 골리앗 이겨주면 이기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면 골리앗 장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암담해 보이고 내가 볼 때 한없는 절망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아요. 어느 정도 많은지 알아요? 장기 두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은 빰 맞아가면서 훈수 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훈수 두는 사람은 훤히 그 길이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 보고 장기 도보락하면 져요. 실제 자기가 딱 맞닥뜨리면 다른 길이 안 보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한 수, 두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아요. 8,956가지.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방법이 많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라고 했더라.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소리를 치는데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배틀채처럼 크다 그랬어.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배틀채만큼 큰 창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창도 아니요, 단창도 아니요, 활도 아니요, 두려움이라는 무기예요. 두려운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에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두려움에 잡혀서 그렇다거든. 그리고 어느 책을 보니까 절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표류를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건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구원의 손길이 없으니까 마음에서 절망하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길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죽어가는구나, 절망이 찾아와서 그렇다. 러시아에는 커다란 회사의 그 냉동고가 있는데 그 아마 소를 그대로 통째로 집어넣어 냉동을 시켜버린다. 근데 그 냉동고에 밤에 그 회사 직원이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냉동고를 쭉 점검하고 다니다가 그만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안에서 뭐 두들겨도 못 듣죠. 이제 퇴근한다고 다 정리하고 지금 나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해버렸고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도 없고 안에서는 열고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냉동고 문이 닫혔으니 서서히 가동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내 몸이 얼어갈 거야. 결국 그 냉동고에 갇힌 그 사람은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냉동고 점검을 쭉 하는데 세상에 직원 한 사람이 거기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지막 점검하고 나가는 사람이 전원을 다 내렸기 때문에 그 냉동고는 가동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냉동이 돼서 죽은 거 아니었어요. 생각에서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안에 갇혀서 죽는구나. 가족도 만날 수가 없겠구나. 내일 아침 직원들이 와서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내 몸은 꽁꽁 얼어붙어서 죽어 있겠다. 아이 추워라. 너무 춥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는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에이 그럴 리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냉동이 돼서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날 저녁 냉동고는 가동 안 됐다니까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해결이 안 된다. 길이 없다 싶으면 포기해버리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생을 포기하고 마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 속의 저자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그 수용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봤대요. 트럭이 안 돼 와서 몇 명 타라. 사람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막 앞다퉈서 서로 먼저 타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소식 들어보면 가스실 가서 다 죽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먼저 죽는 사람. 절망적인 형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대부분 소망도 없고 다른 기대할 어떤 조건도 없으니까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쉽게 자신을 자포자기 하고 생을 끝내버리든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나는 가졌다.
어떤 절박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이겨낸다는 거죠. 어딘가에 내 아내가 이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 안에 있어 그 아내가 어느 날 이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내가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안에서도 고통을 당했지만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내가 없으면 어딘가에 수용소 안에 살아남아 있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살아있어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서 꼿꼿하게 마음에서 아내를 생각하며 그 시련을, 그 고통을 막 마음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약속,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마음에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430년 종살이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해방이 됐다.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나라 1945년 8.15 해방이 됐을 때 해방이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약간 태극기 흔들면서 거리로 뛰어나오면서 그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8.15 해방을 겪으신 어르신들 여기 계시죠? 없어요? 계세요? 아, 한 분도 안 계시는가 보네.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아, 이제 한참 시간차가 생기네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때 기뻤어요? 아, 이제 힘이 없어서. 예. 태극기 막 흔들면서 이 얘기하는 저도 막 가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야, 그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데 가다가 홍해바닥 앞에 딱 가로놓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 우리를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더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노라. 정말 그래요? 예? 정말 그래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당장 힘든 것 때문에, 당장 어려운 것 때문에, 당장 절망적인 형편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로놓이게 하시면서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인데 가다가 전쟁을 만나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 그들이 마음이 넘어질까 40년이 걸려 둘러가게 했고 이 홍해라는 바다를 지나게 하면서 그들 마음에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육신의 세상의 기대를 두고 살아왔던 그 마음을 다 끝을 내고 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탁 꺾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그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종을 믿는 그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오늘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들을 종살이를 시켰던 그들을 구속했던 애굽 사람들을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 바다에 수장을 치르고 장례를 치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딱 지나가가지고 뒤를 돌아서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특별병것 300승이 쫙 받아 그 열린 길로 쫓아오는데 중간쯤 오니까 홍해 바다를 다 합장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단번에 애굽의 병사들을 다 물속에다가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들을 구속했던 애굽 사람이 끝났고 그들을 종살이로 이끌어왔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끝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거 없고 애굽에 미련을 둘 게 없고 애굽에 대하여 생각할 것도 없고 뭐만 생각해라 가나안만 생각해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기대를 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봐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한 양식이 떡 바닥이 나고 나니까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 시간에 이슬과 함께 뭔가 내려오는데 만나요 만나 아니 이게 뭐지 만나더라니까 이게 무엇이냐? 만나라니까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뭐지? 야, 이슬과 함께 그 만나가 내려와서 그걸 볶아먹고 쪄먹고 튀겨먹고 구워먹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했지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수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길이 많아요. 왜 걱정하시죠? 그 하나님 계시는데. 왜 염려하시죠? 그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근심하시죠? 그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이라는 그 애굽의 기대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옮기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는 애굽과 같은 죄악된 세상의 기대를 두고 육신의 기대를 두고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그 길을 끝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사는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로 원하시는데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줘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도록 저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형편을 통해서 절망적인 형편을 통해서 때론 정말 두려운 생각과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자주자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분명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삼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이 두려움 생각,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 받아주지 마요. 마음에 용납도 하지 마요. 다 무시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열두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길이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안타까우니까 야 거기 누구 의원 좀 찾아가 봐라 용하다더라. 거기 가보니까 잘 고친다더니 더 깊은 상처만 주.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허리 나으려면 대나무 대롱을 만들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똥통에 6개월 동안 빠뜨려놨다가 그걸 끄집어가지고 그 대나무 대롱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똥물을 먹으면 허리가 낫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먹는다 카대요. 진짜예요. 근데 나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 아유 우리 남편이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그 심정 알거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 바디 있을 때 전에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디스크는 그 초음파 찍으면 디스크는 튀어나와 있고 똑같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살잖아요. 하나님으로 이기고. 자, 이제 이 여자도 어느 날 모르겠어요. 어느 날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혈루증이 찾아와서 상처만 났다 그러면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멈추지를 않고 그 부잣집에서 며느리 잘못 봤다. 그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온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아이고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봐가지고 그러면서 보침 챙겨가지고 돈 좀 챙겨주고 빨리 떠나라 쫓겨나서 내가 보란듯이 나와가지고 복수할 거다 그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백방으로 우원을 찾아다니면서 길을 찾아보지만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봅시다. 25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25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 다음 많은 의원에게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괴로움을 받았다.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죠. 이 의원 찾고 저 의원 찾고 찾으면서 내가 그 병 고쳐줄 테니까 100만 원 가져오면 고쳐줄게. 1000만 원 가져오면 고쳐줄게. 근데 못 고쳐도 돈은 안 돌려주대. 항상 그죠? 그렇게 해서 있던 걸 다 허비했는데 결과는 똑같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니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심하여졌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허비했는데 이제 병이 좀 나아야 되는데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정도 되니까 뭐가 무너지게 되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편은 어려운데 형편은 절망이 찾아왔는데 형편은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데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이 부해서 여전히 강팍한 마음 가지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됐어요 그만 난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마음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낮아질 때, 그 마음이 비어질 때 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 때나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딱 닫혀 있으면 뭐 캔 뚜껑 딱 닫혀가지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100년 놔둬도 그건 썩지도 않는다. 썩는데 100년 걸린다 카드만.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닫혔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 한마디 안 들어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20년 세월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30년 세월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 평생을 살아도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아니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냐? 다윗이 나가더라고.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그 많은 장수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그 많은, 그리고 그 저 누굽니까? 다윗의 형들 있잖아요. 엘리압, 삼마, 아미나다 다 두려워가 벌벌 떨고 있어요. 감히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은 두려움의 종이 돼 있었어요. 다윗은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네게 나아가노니.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고 어떤 절망적인 형편 앞에 부딪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소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부딪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17세 소년이.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오미가 흉년이 찾아오자, 베들레헴이 흉년이 찾아오자 흉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약속의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모압 땅에 머무르게 됐을 때 저주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흉년은 저주가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형편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형편을 허락하시고 흉년이라는 형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 그 하나님이면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산 같은 문제도 주시고 골리앗 같은 형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1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큰아들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죽었죠. 슬픔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세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공구하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지낸 세월 몇 년? 10년. 몇 년이에요? 1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그동안 안 주셨으면 다 굶어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형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형제님 남동생이 하는 일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재정적으로 빚더미 안고 이제는 살 길이 너무너무 막막한데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도와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쓰러져서 구조대가 와서 병원을 입원을 시켰는데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의 이름을 대가지고 가서 보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물만 마시고 지냈던 것. 야, 아무것도 안 먹고 허기야 40일 금식 기도도 하긴 합니다만 한 달을 그렇게 지냈. 근데 거기서 쓰러져서 형님이 집에 데려와서 이번 집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 집회 딱 맞춰가지고 한 달이 되게 해가지고 퍽 쓰러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서 구원받도록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따봉한 거. 하나님 정말 멋쟁이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쟁이시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될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방법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수가 많아요. 왜 그 하나님 안 믿고 뭐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다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주님 안 믿고 여러분 자기 그 한계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양을 보면 내가 봐도 한탄스럽고 내가 봐도 안타깝고 내가 봐도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야 답답다 이놈들아 그 마음이 얼마나 들어지시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나오미 10년 동안 양식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다니까요. 벌써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자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이 바로 양식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이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9년째 돼도 안 들린다니까 그게. 언제 들린다고요? 10년째. 왜 10년째냐고요? 다 비어졌을 때, 다 무너졌을 때 자신이 꺾이고 제가 누구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대요. 충청도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충성스럽게 자라지만 자존심 건드리면 그때 끝이라 하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아 그때 이분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도 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저 자존심 꺾여야 되는데 신앙하려면 그러니까 9년째 돼도 안 들리는 게 아직 자존심이 남았어. 다 잃어버리기까지 예? 까지 어떤 할머니가 선반 위에 그 시골 집에 보면 이렇게 선반이 있잖아요. 그 선반 위에 꿀단지를 얹어놨어요. 그 꿀단지를 내리다가 그만 탁 놓쳐버렸네. 그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팍싹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꿀이 그냥 방바닥에 쫙 흘러내렸죠. 그 사이 단냄새를 맡고 파리가 엥 하서 날라. 파리가 그 꿀 빨아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꿀짱인디? 꿀 빨아먹으려고 앉으면 돼야 안 돼요? 앉으면 끝나요. 인생은 아니지만 파리생이 끝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치우려고 밖에 가서 뭔가를 예?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파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철퍼덕 빠져서 벌써 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꼭 이렇게 끝장을 봐야 되겠니? 여러분 나오미가 하여튼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바닥이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형제님이 형님 따라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구원 받았다 그러고 몇 개월 교회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으로 떠나서 살아볼 거라고 했는데 다 비어지고 다 바닥이 나서 이제 물밖에 먹을 게 없는 그 상황까지 딱 달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비우는 일을 하시더라.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과사 양식을 주셨다 하신 소식을 듣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들으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인생 형편이 찾아오는 걸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인생 죽고 말지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룻기 1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모니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자, 알고 봤더니 기근이 왔다고 다 떠나는 것이 아닌데, 기근이 왔어도 기대할 게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게 되었는데, 나오미는 왜 떠나야만 했을까? 하나님 아니고서도 살 길이 있었더라. 하나님 아니고서도 다른 조건이 있었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조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사실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 비우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비우는 일을 하셨어요. 비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어져야 들려지는 거고 비어져야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와야 행복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불행이 끝나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저주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 속에 다 무너뜨리고 비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있던 곳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압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만 나오미라는 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것은 쓰다 쓴물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막을 횡단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물웅덩이를 만나 오아시스인 줄 알고 물을 마시는데 쓰디 쓴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쓰디 쓴 물을 달게 하는 데는 마른 나뭇가지 집어넣더니 달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예수님이 마라의 인생 속에 그 마라의 물에 마른 막대기가 던져졌을 때 달아지는 것처럼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달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형편을 주셨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잖아요. 이제 말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오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약속 안에는 베들레헴에 사는 삶은 슬픔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그 여자 12년이라는 세월 마음에 남은 건 고통뿐이었습니다.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2년째 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전까지 고통뿐이었고 절망뿐이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자의 마음속에 전에 가질 수 없었던 한가닥에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분둥증 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주님, 참 능력되신 주님이라면 내가 저만 만져도 낫겠다,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무슨 낯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주님 곁에 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제가 낫겠습니다, 주님이면 나를 낫게 하시겠습니다, 그 작은 소망이,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작은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낳게 했는데, 지나가신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잠깐 만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습니다, 내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 그 바람이,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능력을 땡겨와버렸다는 사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건너와 버렸어요. 바로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딱 멈춰 서시더니 누구냐? 내 옷자락 만진 사람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 옷깃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여기 멈춰서가지고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고 찾고 지체하고 있는 그 광경이 마냥 마음에서 안타깝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마음이 졸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내 딸이 지금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은 찾았어요, 그 여자. 나와봐라.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나에게서 이미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미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미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자신의 혈루근원이 말라버렸네. 내 몸이 깨끗해졌다. 상처가 다 물었다. 비가 하나도 안 흘러내리는구나. 아멘. 누구든지 주님과 마음이 부딪혀지기만 하면 이 여자처럼 혈리군원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부딪혀지게 되면, 주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주님과 그 마음이 만나지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고 어떤 골리앗과 같은 암담한 문제가, 상 같은 문제가 그 앞에 가로놓였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요. 엄청난 믿음 막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작은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한 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해 마음도 닫지 말고 안 돼요, 안 돼,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그 생각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그 생각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도 혈루증으로 고통하고 있을 거예요. 안 돼. 그런다고 될 것 같아. 그런다고 변할 것 같아.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어. 내가 당한 건 얻은 건 고통뿐이고 병은 더 중해졌다고. 좀 내버려 두세요. 절 괴롭히지 마세요. 가만두는 게 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강팍한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5명 반은 될 거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 시간 그 생각 좀 한번 내려놔 봐요. 마음 좀 열어봐요. 아 그렇구나. 저 혈루증 걸린 여자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저 믿음이 있었고 저 주님을 기대하는 작은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아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고 신우는구나. 그렇다면 여기 길목에 서 있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구나. 저 음성 들으면 저 말씀 믿으면 내가 변하겠구나. 나도 달라지겠구나. 내 능력이 이미 나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이미 사했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해줘야 되는데 결과만 치료해 주니까 고통은 계속되고 병은 더 중해져 가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희들이 CLF 모임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목사님이 세 사람을 전도해 오셨어요. 너무 말씀이 좋다고.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CLF 모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데 그날 성막의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 그림책 있잖아요. 그 복음 그림책 속에 마음의 그림이 있잖아요. 첫 번째 100% 선한 사람, 두 번째 80% 선하고 20% 악한 사람, 세 번째 60% 선하고 40% 악한 사람. 이제 그 그림을 하나 PPT에 넣어가지고 목사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예, 등이 있는데 갈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갈대로 만든 등은 아니지만 왜?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들을 때 좀 유치하게 들려질 것 같아서 뺄까? 넣을까? 넣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말씀을 전하다가 딱 띄어가지고 자 여섯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몇 번째입니까? 그 일반 그 남자 목사님들은 그런 대답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 목사님들은 또 반응 잘 하시네. 그래, 여 목사님 계시길래 목사님은 저 중에 몇 번째 같아요? 저요? 저는 세 번째요. 아 어디서 찾아왔는지 금세 찾아왔네. 근데 세 번째, 아 내 마음은 세 번째요 그러는 거. 그 옆에 여 전도사님이 몇 번째죠? 저는 여섯 번째요. 저희들 이제 CLF의 가장 연장자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 84세. 이 목사님께 이분은 막 저희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휴대폰을 열어서 대전도 집회 때 박무사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휴대폰이 오래된 휴대폰이었는지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휴대폰 바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장로님 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한 분씩 새로 오신 분들 돌아가면 인사도 하시고 소감도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 벌떡 일어나셨는데 저기 거기 장로님 제가 한마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다음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데려오십시오. 담임 목사가 변해야 성도가 변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복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예, 제가 여섯 번째가 제 마음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됐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섯 번째보다 더 악해. 근데 첫 번째보다 더 깨끗해졌어. 그래 이제 그 여 목사님에게 언제나 자 성경은 여섯 번째가 우리 마음이라. 인간은 아람 안에서 행하게 종자로 죄악의 씨로 태어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언제나 첫 번째 마음처럼 깨끗하고 의로워질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앞으로 이 모임에 한 두 번 더 나오면 그렇게 안 될까요? 그래. 아니 두 번이 뭐예요? 오늘 당장 쇳불도 당김에 빼라 딱 당장 딱 깨끗해져가지고 이 문을 나가야지 그럼 그 죄를 그냥 짊어지고 가시려고요. 어린아이처럼 이분들이 반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확실히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CLF 오신 분들 가운데 절반이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기존 목사님들이 일들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새로운 분들을 다 그 빈자리를 채우시더라고. 그날 세 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복음이 안 풀어졌는데 여기서 단양까지 가는 동안 그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았던 거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원장 목사님 여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에 내놓으라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기도원을 지나간다는데 그곳에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복음 전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기도원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구원받기 전에 복음 속 테이프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전용대 씨 부르는 유명한 복음송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가사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오 주여. 하여튼 그 찬송이 유명했어요. 그 당시 전용대 씨 부르는 찬송이. 지금도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용서해 놨는데 너 뭐하고 있냐? 아멘. 용서 받을 수 있나요가 아니야. 이미 용서해 놨어 내가. 이걸 믿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면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주님이 나 같은 인간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키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 내 인생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또 가나에서, 토고에서 목사님 4개국 방문하는 그 여정 속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또 시혜를 복해자, 그리고 부대통령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계속되듯이 나지 못나고 형편없는 인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